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식물에 대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아내와 함께 우리 동네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 운동장을 이제 돕니다. 저희가 하는 운동 가운데 가장 많은 운동이죠. 한 네 바퀴 돌면 1마일이 되는데 빼먹지 않고 돌려고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동장을 돌다 보니까 아주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무슨 나무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겉은 이렇게 흰색이고 껍질이 자꾸만 벗겨지는 그런 아주 큰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10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늘 보던 나무인데 그날따라 그 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행여라도 저 나무가 잘못돼서 넘어지면 도로를 덮칠 것 같고 또 건너 집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아주 큰 나무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나무는 얼마나 오랫동안 저 자리를 지켰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가 생기기 전에 거기 수풀이었겠죠. 평지의 수풀이었겠죠. 저런 큰 나무들로 숲을 이루고 있을 때 그곳에서부터 그때 저 나무는 계속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는 날씨는 좋은데 바람이 참 많이 붑니다. 요즘처럼 비까지 오면 이제 더하죠. 그 모진 바람과 비를 견디면서 수백 년 동안 자리를 지켰을 생각을 하니까 10도 정도 기울어진 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기울어질 만도 하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아마 그렇게 기울어진 채로 몇 년 동안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눈치를 채지 못했고 또 시에서도 다 안전점검을 하니까 저 정도 기울어진 것은 문제가 없으니까 그대로 놔뒀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식물 또 특별히 나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성이에요. 자리를 지킨다는 것, 정말 자리를 굳건하게 지킨다는 것, 그것이죠. 엊그제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한 목사님이 목회의 어려움을 얘기하십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많이 힘드십니다. 큰 교회야 괜찮겠지만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은 정말로 정말로 힘드십니다. 교인이 늘지 않고 예전처럼 헌신하는 분들도 또 많지가 않고 또 이민자가 한인의 유입이 많지 않으니까 또 생활비가 비싸니 떠나는 분들은 많으니까 또 앞길도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으십니다. 젊은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마음이 많이 아파요. 앞으로 목회의 길이 창창한데 일찍 힘들다가 지치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기를 다 들어주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한 제안은 그 목사님께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힘들어도 목사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그 자리를 꼭 지켜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힘이 들면 자리를 이탈하고 싶어집니다. 목사뿐이 아니죠. 가정이 힘들면 남편이나 아내도 자리를 좀 이렇게 지키기가 어렵죠. 하는 일이 힘들어도 또 그 일에서부터 이탈하고 싶은 생각이 우리에게 듭니다.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는 방어 기제인 것 같아요. 맞서 싸우는 것보다 어떤 일이 들면 조금 이렇게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직장이라든가 하는 일 같은 거야 얼마든지 옮길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리를 지키라고 주신 그 사명이 있는데 목회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또 가정의 남편도 마찬가지고 또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녀 이런 자리는 꼭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또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썰물이 있다가 밀물이 오듯이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고 있으면 기회도 찾아오고 또 다시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들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믿음의 자리죠. 믿음의 자리.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혹시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복을 주시려고 복주머니를 들고 계시는데 이쪽 자리를 옮기고 저쪽 자리로 옮기면 하나님이 조준하시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자리를 꾸준히 지키고 있으면 톡톡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가 좋지 않을까. 우리 아침마다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그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는데 배신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밖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라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의 주제인데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실까요? 때로는 우리 인생이 10도 정도 이렇게 구부러질 때가 있습니다. 어휴, 45도가 기울어져서 지탱하기가 여간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우리 속회에서 공부하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 아닐까요? 또 이번 달 속회 공과인 충성일 겁니다. 우리가 식물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자리를 지킨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백향목이라는 나무입니다. 구약에서 70회 이상이나 반복이 되고요. 많이 나와요. 백향목 뭐 시더 트리라고 하죠. 히말리아에 많이 분포된대요. 히말리아에 분포되는 걸 보니까 벌써 신비로운 나무일 것 같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백향목은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백향목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백향목의 가장 근사치를 찾는다면 향나무일 것 같습니다. 향이 나오고 높이 넓게 자라죠. 앞이 뾰족한 침엽수고요. 사시사철 풀은 상록수입니다. 멋지죠. 지난 시간에 세콰이어 나무를 소개했는데 백향목도 그에 못지않게 높이 자라고 오래 삽니다. 130피트, 90미터 엄청 높이 자라네요. 모든 백향목이 그런 건 아닙니다. 가장 높이 자랐을 때 저 정도 자란다라고 하는 거죠. 보듯이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원추형으로 쭉 가지가 퍼져 나가고요. 백향목 밑동은 크게 자라면 한 3미터 정도에 이르는 3미터 정도에 이를 정도로 아주 굵은 나무로 자라간다고 해요. 세콰이어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서로 뿌리가 엉켜서 지탱한다고 했는데 백향목은 아주 깊이 한 곳에서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근데 아주 천천히 자란답니다. 그래서 웬만큼 보기 좋은 백향목이 되려면 100년이 걸린다니 뭐 얼마나 그 기간이 우리의 기간과 이 단위가 전혀 다른 그런 식물의 세계인 것을 발견합니다. 백향목은 이름 뜻처럼 저기서 향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향료로 쓰이고 또 기름으로도 사용되고 또 벌레나 곤충이 이 향이 나오니까 이 백향목 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니까 기생충 전염병 없이 병들지 않고 꾸준히 자랄 수 있어서 3000년 가까이도 자란다. 뭐 엄청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바논 어딘가에 자라고 있는 백향목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씨가 뿌려지고 자라기 시작한 나무가 지금까지도 레바논에서 자라고 있다. 나무가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배웁니다. 그 다음 화면인데요. 레바논 국기인데 레바논 국기는 백향목을 가지고 쓰고 있대요. 가장 자랑스러운 게 백향목인가 봐요. 옆에 있는 것은 누가 그렸는데 멋지게 그렸습니다. 제가 구글을 찾아보니까 모든 백향목이 저렇게 멋진 것은 아닙니다. 수천 년을 가진 모진 풍파를 견디고 뿌리를 깊이 내려서 살아남았으니까 생존력은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향목은요 그 향과 위용으로 인해서 고급스러운 나무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나무가 아닐까. 성경은 고급스러운 거 찾지 않는데 아마 백향목이 가장 고급스럽고 가치가 있는 나무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내부를 백향목으로 전부 치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뿐이 아닙니다. 히말리아를 비롯해서 신전을 세울 때 그 입구라든가 석가래 같은 것들을 전부 백향목으로 백향목을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대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내부를 백향목으로 장식하는 장면입니다. 원래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다윗성, 자기 이름을 지어서 다윗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지었습니다.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에 모시고 싶었습니다. 또 자기는 성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성막 같은데 법궤가 있으니 마음이 죄송스럽고 안타까워서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No,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겁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다윗이 이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놓고 죽습니다. 성전을 얼마나 짓고 싶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또 한 가지는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 자녀를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그 다윗이 준비한 성전 재료를 준비한 곳에 다 깃들어 있죠. 이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그 연대를 말하고 있는데 출애굽 480년. 우리 권사님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서기를 썼고 단기를 썼습니다. 서기는 지금 우리가 쓰는 그 역이고 단기는 단군으로부터 이어지는 4천년 그런 역입니다. 그래서 단기 몇 년 그런 말을 썼는데 우리 민족의 그 기원을 찾아서 달력을 쭉 쓴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480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거기에 뿌리를 두고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성전이 앞에 있듯이 크게 보이네요. 큰 규모는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성전의 규격이 나오는데요. 가로가 60규빗이고 세로가 20규빗이라고 했어요. 미터로 환산하면 27미터밖에 안 됩니다. 90피트밖에 안 됩니다. 세로 9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30피트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청년한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될까? 한 27미터 될까? 25미터 될까? 목사님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실 때 이 그리스 그분들이 지었는데 이 가로는 솔로몬 성전의 길이를 그대로 땄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만큼 폭은 9미터가 넘을 것 같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그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냐면 7년 동안 지었다. 얼마나 정성껏 지었는지를 알 수 있고요. 화려한 성전입니다. 화려한 성전. 그 성전이 무너지죠. 그 성전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는데 전부 안에가 금으로 치장을 한 성전입니다. 흥미로운 말씀도 오늘 말씀에 나와요.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죠.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 쓰이는 돌을 이미 채석장에서 다 다듬어가지고 여기 와서는 맞추기만 했다는 겁니다. 왜? 성전에서 방망이 소리나 도끼 소리나 철 같은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다 만들어와서 딱딱 맞춰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을 하나님 모시는 성전을 정성껏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인디애나 있을 때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보일러 파프가 있는 조그만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의 1년을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미국 교회 주일 학생들이 예배 드리는 분방 공부하는 지하실의 한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것이 우리 네 식구하고 개척 광고를 보고 두 사람이 전부였으니까 그 스페이스도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있다가 교인이 20명이 되고 30명이 되면서 1층 소예배실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여 명이 되면서 본당 예배실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음향 설비도 갖게 되고 찬양팀도 서게 되고 교회의 모습이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금씩 미국 교회를 점점 더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예, 식당도 좀 사용해야 되고 이 미국 교회 본당도 사용해야 되고 그때 미국 교회에서 제게 부탁한 것이 뭔고 하면 교회 본 예배실에 못을 박지 마십시오. 신기했거든요. 이런 부탁을 하는구나. 오늘 본문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로 이사 오기 전에 다운타운에 있는 미국 교회를 사용했습니다. 큰 교회입니다. 지방 연합 성탄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교회였습니다. 성탄 예배를 하면서 이 앞에다 플랜카드를 걸어야 되는데 마땅치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 앞에다 못을 쳐야 됩니다. 역시 못을 박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주 멀리 플랜카드를 단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못을 박지 않고 소리를 내지 않은 것을 자신들의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못을 박지 않았다는 것보다 교회를 건축하면서 그만큼 정성을 다했고 교회를 짓는 과정이 거룩했음을 알려주는 말씀으로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못을 박아야 되겠죠. 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못을 박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못 박는 게 아닌가. 일리가 있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우리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이 건물은 예배를 드리는 스페이스 공간일 뿐이지 교회는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교회니까 성경을 우리가 너무 고지식하게 번역하고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되겠죠. 막 다루는 것은 안 되겠지만 그렇게 못을 박지 않으면서 튼튼한 자재로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이 사용된 겁니다. 석가래부터 문, 성전의 내부를 전부 백향목으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은 백향목이 없었거든요. 그 윗나라 레바논에서 수입한 수입산을 사용하면서 성전 내부를 장식했습니다. 아마 튼튼하고 반듯해가지고 못질을 하지 않고 쭉쭉 끼워 맞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향기까지 있으니까 성전 재료로 손색이 없습니다. 신비로움도 있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백향목은 귀한 건축물에 성전을 비롯해 쓰이던 그런 재료였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 숲에서 수백 년, 길게는 수천 년 한 자리를 지키면서 백향목이 곱게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이 잘려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에 하나님의 건축을 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성전의 둔탁한 돌을 향기 나는 백향목이 모두 가렸습니다. 18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핏꽃을 아로새겼고 핀 꽃을 나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전부 돌로 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늘 제물을 드립니다. 이 짐승을 죽이고 피냄새가 나고 쾌한 냄새가 났겠죠. 백향목 향기가 그것을 어느 정도 잡아주었을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백향목은 성전을 지탱하고 돌을 가리고 귀하게 쓰이는 자재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언약궤의 지성소를 만들었는데 그 지성소를 만드는 그 벽도 전부 백향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언약궤는 시띔나무 아카시아 계열의 나무로 만들었고요. 이제 백향목이 건축재료로만 쓰인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정결함을 받는데 정결케 하는데 백향목이 쓰였습니다. 아마 향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향목과 함께 우슬초가 나오죠. 우슬초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식물 가운데 하나고요. 홍색실도 나옵니다. 왜 홍색실일까? 구약에서 이 피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빨간색 실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증거하면서 우리의 회개의 상징으로 정결케 된 상징으로 홍색실을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이 백향목은 시편과 예언서로 오면서 건축 자재나 정결 예식이 아니라 비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같이 비유를 하고 있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누가? 의인은.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 백성이 의인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온 하나님 백성이 바로 의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었을 때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불의는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어긋난 것이 불의라는 것이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면서 의인의 삶을 킵하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속죄제를 드리면서 의롭게 된다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의인을 잎이 넓은 정려나무 또 높이 자라는 백향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사는 것은 높고 넓은 신앙과 삶의 지경을 누리는 것이다. 거기까지 성장하리로다. 중요합니다.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종려나무도 살펴볼 텐데,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성장하리로다. 높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참빈 식구들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께서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해가는 신앙과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104편 16절에도 백향목이 등장합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요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이 시편 104편 앞쪽에 보면 하나님의 정원입니다. 하나님이 가드너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정원을 다 만들고 계십니다. 자연 만물을 다 보관하시고 보존하시고 또 키우시는 어떤 가드너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정원에는 물이 흡족한 겁니다. 이스라엘 물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정원에는 물이 흡족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었냐 하면 백향목을 심었습니다. 수천 년 곧게 곧게 자랄 것입니다. 넓게 넓게 퍼질 것입니다. 예, 이처럼 백향목은요, 하나님의 정원을 대표하는 나무,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요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7장 23절에도 또 백향목이 등장합니다. 우리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직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쭈그려 살고 있는데, 성전도 없이 쭈그려 살고 있는데, 이 백성을 다시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약속을 지킬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22절 그 앞에 보면은요, 백향목이 쭉 있는데 백향목 맨 위에 있는 연약한 가지 하나를 띄어다가 가장 높은 산에 심으실 것이다 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연약한 가지가 높은 산에 심었으니까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연약한 가지가 말이죠, 높은 산에 심기면서 거기서 100m 이상 쭉 올라간다 그러면 굉장히 높을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데 우린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게 찾아가셔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연약한 가지 안을 띄어서 높은 데 오면 그 높은 데 백향목이 높게 높게 자랄 것이다. 희망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각종 새가 깃들 것이다. 혼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각종 새들이 깃드는 나눔의 삶, 어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호세아 14장 6절에 백향목의 향기가 강조됩니다.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쭉 퍼지면서 향기가 쭉 나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백향목은 왕들이라든가 또 이방 민족들의 교만을 지적할 때 백향목이 거꾸로 사용되었는데 아모스 2장 9절입니다. 이건 제가 읽죠.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아모리 사람, 하나님을 떠난 아모리 사람, 이스라엘을 대적한 아모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적할 때 아무리 백향목 높이 같아도 완전히 쓰러질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에 또 백향목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왕의 권력이 백향목처럼 크고 높아도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니 하나님께서 찍어서 불 속에 던져버릴 것이다. 예레미야 22장 7절 말씀입니다. 왕은 진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자를 보호하라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호의호식하니 백향목처럼 아무리 높고 그 권력이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찍어서 불 속에 던질 것이다. 심판의 말씀으로 백향목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향목은 정말 높이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 자체가 위험이 있습니다. 잎도 옆으로 넓게 퍼집니다. 네이버 사전에서 백향목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힘과 영광과 호화로움의 상징이다. 멋진 나무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듯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입해서 내부를 장식했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귀한 나무입니다. 부족함을 찾아보기 힘든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약속하실 때 백향목을 예로 든 것만 봐도 이 백향목이 얼마나 멋진 나무인지 금방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백향목과 같은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백향목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돼보는 겁니다. 고귀하다고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건 너무 고귀한 것입니다. 백향목을 보고 신비롭고 참 우러러 보았듯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우러러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많이 천해졌죠.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있죠, 지금. 이거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도 아니고 교회의 모습도 아니고 우리가 백향목을 묵상하는 이 시간만큼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백향목처럼 아주 멋지고 고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백향목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 데 사용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사용된다면 그 또한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서로 옳다고 말하니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어그러지고 구부러진 세상에 살아가지만 백향목처럼 올곧게 원합니다. 곧게 올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의인의 삶을 이런 신앙의 지경까지 아주 올곧게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들이 깃들 만큼 넓게 자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묵상한 대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고 원수까지 먹이고 마실 수 있을 만큼 넓은 백향목과 같은 신앙이 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백향목도 처음에는 조그만 나무였을 것 같아요. 그만 연한 가지였을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산에 심겨지니 130피트, 90미터 가까이 자라왔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조그만 열매가 이렇게 있을 때, 조그만 가지가 있을 때 이게 90미터까지 자랄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조그만 백향목을 심었을 때 이게 3000년을 살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작더라도 또 보잘것없고 연한 가지처럼 보여도 백향목을 심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귀히 쓰일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백향목은 향기를 발했습니다. 백향목 향기는 웬만한 곤충이나 벌레를 쫓아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거하는 곳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키울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백향목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백향목처럼 멋진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 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성한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백향목과 같은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가 하는 일, 자녀 양육까지 백향목 신앙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만 백향목과 같은 신앙에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백향목이 너무 출중하다 보니까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너 가진 나무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최고다. 다른 나무들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 높다 보니까 자기의 권력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학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본 떨기나무 어떻습니까? 이 백향목과 떨기나무를 갖다 놓으면 이거는 천양지차입니다. 떨기나무는 너무너무 가치가 없는 덤불나무입니다. 사막에 자라고 있는 가시나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임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아무리 높이 자라고 귀한 백향목나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만은 금물입니다. 언제 쓰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향목은요, 100년이 자라야 이 두께가 5인치 자란대요. 그렇게 수천 년을 한자리에서 자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멋진 백향목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쉽게 자라지 않습니다. 뭐 신앙 쉽다 그러는데 신앙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신앙이 자란 듯 하다가 또 밑으로 내려오고 자란 듯 밑으로 내려오고 정말 신앙이 자라가는 것은 평생 과업인데 조금 조금씩 자라가는 겁니다. 백향목처럼 조금 조금씩 자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높이 자라고 넓게 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들이 깃들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백향목이 주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 성전의 신뢰를 모두 장식했던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저희도 주님 앞에서 두루 사용되기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사용해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백향목 신앙을 갖게 해 주옵소서. 우리 참비 식구들의 신앙과 삶이 높고 곧고 넓게 풍성하게 자라게 해 주옵소서. 백향목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해 주옵소서. 그렇지만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쓰이며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